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날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1년 동안 수첩한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이켜보는데 정말 감사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한 번은 아주 청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참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택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내가 싫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꼭 자기 삶을 비관적으로만 말하느냐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와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직하게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많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참 내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죄송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가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무지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할 만큼 의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에 빠지기 쉬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모든 불의와 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나의 삶이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겸손한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불만족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내 삶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원하던 것, 내 삶의 형편, 그것이 나의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다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결산하였습니까? 자기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었는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도 인식해야 되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르게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살필 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삶의 전망이 결코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랐는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가 이루지 못했는가 내 삶의 형편이 더 나아졌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없으면 다가오는 한 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야 할 삶의 모든 것들도 결코 희망적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고 나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형편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삶에 대하여서 새로운 계획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잠시만이라도 자신의 삶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이 감사함이 없는 성도들은 우리의 앞날이 정말 캄캄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때에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면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도 하게 되는데 그런 충동을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셨는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1년 동안에 많은 예배와 많은 성경 공부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교제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이 자주자주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책망하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자극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극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교훈을 받아서 나의생각과나의삶을하나님앞에서개혁하고하나님앞에나아가기위해서불안히힘쓰는그런영적인자극이내마음가운데있는지를우리는돌이켜생각해보아야합니다여러분우리는말씀을듣기만하고잊어버리는어리석은신앙인이아니라하나님의말씀이우리마음가운데풍성히거하여그말씀이우리로하여금하나님앞에서살아가도록만드는그런신앙이되어야하는것입니다여러분그것이없이드리는예배그것이없이하는성경공부그것이없이드리는기도는무기력합니다여러분그러므로우리들은하나님의말씀을부지런히들을뿐만아니라그말씀을다시기억하는열심이되어야합니다여러분우리성도들이예배시간에말씀을기록하는모습들을자주자주볼수있는데지금도그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여러분이정말그말씀을얼마나돌이켜생각하는지살펴보는지한번생각해보십시오여러분우리들은말씀을다시기억하고그말씀이나에게준은혜를다시마음가운데강화시켜서이말씀이나의영혼가운데나의생각가운데나의삶가운데자극이되어서하나님앞에서나의삶을변화시켜가고있는지여러분우리자신은돌이켜생각해보아야합니다여러분비록우리가보기에는아무일도일어나지않는것같아도우리안에심겨진하나님의말씀이지속적으로우리의영혼을성장시키고변화시키는그와같은것을경험해야하는것입니다여러분그러므로우리들은올한해를보내면서과연하나님께서어떻게나의영혼을성장시켜오셨는지내가어떻게하나님의말씀을받고그말씀이나의마음가운데서역사했는지를돌이켜생각해보아야합니다그래서여러분우리들은하나님께서주신말씀을잊어버리지않고그말씀을따라서기도하고그말씀을따라서살아가기위하여몸부림치고그말씀의의미를체험적으로조금씩조금씩더알아가는것이있다면놀랍게도하나님께서우리를다루고계시는것이고우리의영혼이성장하고있는것입니다그런데여러분우리가아는것처럼말씀을듣기는듣는데말씀을들을때는좋아했는데그런데곧그것을다잊어버리고그리고조금만어려움이생겨도우리가그말씀에순종하지않고우리가세상적인삶으로육신적인판단을하는그런삶을살아왔다면여러분우리들은하나님앞에서책망받아야하고우리는마땅히그것을부끄러워해야하고다시한번더우리는주님의말씀을따라서살아가고자하는그런내적인결단이필요한시점에있다는것을알아야하는것입니다여러분세번째로우리가생각해야할것은오늘본문의말씀을통하여우리에게주시는교훈이있는데우리의교회생활에대한우리자신의모습을살펴보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는1년의시간을지내오면서내가어떻게교회를생각했고어떻게교회와관계했는지우리자신을살펴보는것입니다여러분이것은우리가일생동안해야할중요한주제입니다왜냐하면하나님은우리를그리스도안에서믿음을주셔서그리스도를믿음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자녀가되는그런구원으로우리를부르시지만거기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하나님은우리를교회로부르셨습니다그리고우리는교회안에서교회로서일생을살아가게하셨습니다여러분그러므로우리는교회가무엇인가내가교회안에서어떻게교회로서살아가고있는가를생각해보는것은매우중요한일입니다여러분우리가교회를말할때이단어는일반적으로사람들에게건물로인식되기쉽습니다그러나여러분이교회라는말의기원은건물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사람들의모임을의미합니다즉하나님께서부르시고구원하신성도들의모임을교회라고말하는것입니다그런데그교회가모여서하나님께예배드리는장소가교회당아닙니까옛날에는그것을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는 이런 의미들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 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앙 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맞는, 본질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을 다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 집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 때에는 이것이 회막으로 불리었고, 거기에 법궤가 되어진 다음에는 성막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전 집으로 나왔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은 죄사함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워지는 이유는 그 집이 금과 은과 나무와 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와 로마 그 세계에 보면은 제우스를 위해서, 아프로디테를 위해서 바쳐진 신전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건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회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건물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을 때는 이것이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 하나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라고 말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교회로 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건물보다 더 아름답고 크고 웅장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더 좋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두세 사람만 모인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해 주셨던 것처럼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절기 때마다 자신의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몇 날 며칠을 그들은 여행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해 주시는 그것을 듣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그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모든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였던 하나님의 사도의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언제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올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교회를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단지 건물로 인식하거나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금방 지겨워지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될 일이고 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태도와 삶을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신에게 구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인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 모든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은혜의 수단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이든지 아니면 너무 게으르고 불신앙에 가득 차 있어서 이 예배 시간에 진실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예배의 설교자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부족해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겸손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적용하심으로써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안에서 은혜 주실 것을 겸손하게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방법입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캄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생기와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도 빠르게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큰 확신과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낯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슬프고 우울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속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기도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생생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생명력과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내가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성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연합을 가져오는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성찬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소원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육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한 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찬의 자리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과 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날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과 같은 것입니다. 컴퓨터가 버그를 일으키고 그것이 올바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부팅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자주자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그저 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찬송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단지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때 집에서 오늘 부를 찬송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찬송의 멜로디도 익히고 그리고 그 찬송의 가사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는 찬송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찬송은 주문 부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게으름을 늘어놓는 그와 같은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드리는 찬송이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 찬송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찬송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부끄러워해야 하고 우리의 그 믿음 없고 감사 없는 찬송을 여러분, 우리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나눔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은혜가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의 증거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얻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아시아의 모든 일곱 교회를 보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이지만, 그러나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식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죽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진정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은혜 가운데 또 많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지, 내가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